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는 예수님의 성품 다섯 가지를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음식을 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차려놓으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과시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럴 때마다 헷갈립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고 나와서 친구들에게 시험 준비 못해가지고 시험 망쳤어 라고 합니다. 이거 겸손일까요? 엄살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겸손한 척을 잘하는 걸까요? 많이 배운 사람은 겸손한 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가짜 겸손을 배우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한국말로의 겸손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온 건데 겸은 겸손하다,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이고요. 손은 물러나다, 남에게 양보하다. 즉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umility라고 합니다. 이 humility는 H-U-M, 이게 땅이란 뜻입니다. 땅. 즉 땅처럼 낮아진다라는 뜻인데 땅이 얼마나 낮으냐면 우리가 아무리 땅을 밟고 있고 아무리 땅을 짓밟는다고 해도 땅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겸손에는 낮아진다는 뜻이 공통적으로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다릅니다. 낮아지는 건 분명히 맞는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겸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여러 번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번은 좀 특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는 뭔가 부담스러운 일을 시킬 때 두 명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동네에서 전도해라 라고 할 때 두 명씩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매맞는 경우도 있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시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꼭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아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은 약 2마일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이죠. 경사도는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낮은 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약 150m 정도를 올라가야 하는 그런 언덕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계획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하필 타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저것은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라는 문입니다. 자, 저 문을 지나가게 되는데 개선행진이라고 하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탑니다. 아주 멋진 마차죠.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과 전쟁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앞에 세우고 그 뒤로 군인들을 세우고 그 뒤로 장군이 사두 마차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길에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잡아온 포로들과 그렇게 가지고 온 보물들이 로마의 경제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개선 행진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도 로마에 있는 저 개선문에 가보면 저 개선문의 그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장군들이 하는 개선 행진을 패러디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으로 개선 행진을 해석하셨습니다. 멋진 말이 아닌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림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전혀 맞지 않는 세팅입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능력의 왕으로 생각해서 저 정도 능력 있는 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들의 나라는 든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깨어버리시려고 새끼 나귀를 탄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환호하고 호산나를 부르는데 그 순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겸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에 우쭐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자신의 눈은 딱 한 가지,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하나님께 벌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화면에 나오는 저 히브리 말이 저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이렇게 읽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벌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 네 글자를, 저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네 글자입니다. 신성 3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저 그럼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느냐? 저렇게 읽지 않았고요.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저렇게 써놓고 완전히 다른 이름인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써놓고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도 저 단어를 읽지 않아가지고 끝내는 지금 현재 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저 단어를 똑바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저게 자음이고요. 그 밑에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음은 적어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니까요. 신약성경은 어땠을까요?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신약성경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읽었습니다. 써져 있는 글씨 형식이 다른 것은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이고요. 신약성경은 그리스 말인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퀴리오스는 딱 하나였는데 로마 식민지의 주인은 바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만이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며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카이사르 퀴리오스. 앞에 나온 카이사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라는 뜻입니다.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들의 충성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용서할 수,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지 않으면 박해당하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인정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스 퀴리오스. 이게 뭐냐면 예수스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저 퀴리오스라는 말을 성경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주여 혹은 주님, 이것은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저 주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집이 누구 것이며 내가 죽고 나면 내 차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이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잠시 사용하고 누리는 것들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냐고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새끼 나귀 주인과 약속을 하시고 내가 제자들 둘 보낼 테니까 새끼 나귀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을 보고 야 이 도둑놈들아 어디 남의 새끼 나귀를 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해야 될 정확한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이 말이 통할까요? 제자들이 똑같이 나귀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도둑놈으로 생각하며 그걸 왜 풀어? 라고 질문을 하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았고 그들이 주님께서 쓰신다 하면 예수님 쓰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릴 순 없다 하며 그냥 새끼 나귀를 내어줬던 것이지요. 나귀 주인은 주 되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나를 돕는 분, 이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게 주되심입니다. 롤드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어서 내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같은 분이시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커스에 가면 이 호랑이가 불붙은 링을 뛰어넘는 그런 서커스를 하는 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아니, 저렇게 털이 있는 짐승이 불을 무서워할 텐데 어떻게 저 불을 뛰어서 넘어갈 수 있나? 저 같은 경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저 호랑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호랑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뭐로 훈련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 호랑이에게 먹을 거를 줘서 잘하면 먹을 걸 줘서 이제 칭찬을 하잖아요. 그랬을까? 아니면 호랑이가 저길 안 넘어가면 나 안 먹을래 그냥 안 넘을래라고 하면 뭐 채찍으로 좀 때려가지고 훈련을 시킨 걸까? 그런데 둘 다 틀린 생각이랍니다. 호랑이가 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유일한 훈련 방법은 믿음이랍니다. 자기를 훈련시키는 주인이 자기를 절대로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호랑이만 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냥 호랑이로 보이시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호랑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저런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불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귀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시간, 재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신 예수를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 주간 동안 주님과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